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음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원치 않는 결과를 낳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9 응급 자동차나 경찰차가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막 이동할 때 사이렌을 울립니다. 사이렌을 울리는 이유는 지금 위험하다, 다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심해라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다급한 일이 밀려닥치고 있으니 사이렌을 울려서 신호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적군이 달려오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짐승을 낚아채려고 하는 것처럼 아주 다급하게 밀려 닥치는 거죠.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보통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북이스라엘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느냐 하면 집은 안전한 곳이죠.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여호와의 집을 독수리가 이렇게 짐승을 낚아채는 것처럼 원수들이 덮쳐오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2절과 3절은 이것이 서로 상호 호응하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 기대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선을 버렸어요. 3절에 이미 선을 버렸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삶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만들어내어야 될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를 뿐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따라붙어서 오늘 보면 3절 마지막에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왕도 뭐 세우고 왕을 뭐 계속 갈아치우죠. 북이스라엘 같으면. 그리고 심지어 우상도 만들어요. 그런데 뭐 이런 왕이 세워지고 저런 임금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우상 만들고 저런 우상 섬기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 사람들이 세운 것이 세 가지예요. 4절에 왕들을 세웠고 지도자들을 세웠고 우상을 만들어 세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것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그것들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해준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지만 산산조각 나고 쓰레기처럼 버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세운 왕과 지도자와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아주 죄악이었을 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강하고 힘이 센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줄 거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락이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 나라가 조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 이 사람들이 아수르로 가고 또 자기들을 지켜줄 만한 이방 나라들에게 값을 준 거죠. 이를테면 큰 나라에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 지켜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방 나라들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를테면 조공을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 10억 원을 갖다 바친다. 그러면 20억 원을 받아내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뭘 갖다 바치고 우리 지켜주세요. 그러는데 오히려 그 이방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런 조공 갖다 바치는 그런 노력하다가 나라가 더 쇠약해져가는 이제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신다 믿은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를 얻을 수 없어요. 더욱이 사람들에게 아주 종교적인 열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단을 많이 만들어요. 제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사람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제단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를 더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왜냐하면 방금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 시대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뭐 구태의연한 것이다. 그거는 뭐 꼴통들이나 하는 말이다. 뭐 그거는 시대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은 율법이 뭔가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우리 시대랑 맞지 않고 그거는 그거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13절 하반절에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신세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종노릇했어요. 결국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시 이방 나라의 종노릇하는 신세를 벗어버릴 수 없어요. 이방 나라의 종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제단을 많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복주시고 자기들을 편들어 주실 거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 열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지 제사나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복하기를 원하시지 뭐 더 많은 제물을 가지고 더 많은 뭐 헌물을 바치고 그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순종할 줄은 모르고 그저 더 많은 재물을 가져다 바치고 그 재물을 바치면서 뭐 열심히 기도하면 뭐 복을 받을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달래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이요 임금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인처럼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열정, 종교적인 수단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어그러진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할수록 더 큰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온갖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적 열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제단이 사실상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온갖 노력을 해요.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줄 모르고 왕궁을 세워요. 이 왕궁이라는 것은 왕의 위세를 좀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물들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 저기 쳐들어와도 자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요새들을 많이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면 이 왕궁들과 견고한 성읍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을 쌓으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거 모르고 이 사람들은 진짜로 중요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고 왕궁들을 세워서 자기 위세를 과시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복종하고 견고한 요새들을 쌓아두면 위험이 닥쳐도 피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기 위세를 과시하고 자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얼마나 이 본문이 참 이 혹독한지 모릅니다. 본문이 14절이잖아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 심해질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바람을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심는들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바람을 심었는데요. 되돌아오는 것이 거의 광풍이에요. 거의 태풍이에요. 이 바람이 세게 불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헛수고라는 거죠. 곡식을 심고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소득을 거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광풍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나마 뭐 조금 열매를 거두었는데요. 그 적은 소득은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될 뿐이에요. 이방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리품으로 삼아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왕도 세우고 지도자도 세우고 은금으로 우상도 만들고 뭐 이방 나라 가서 열심히 조공도 갖다 바치고 제단도 많이 만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러면서 열심히 해요. 왕궁도 세우고 뭐 견고한 성읍도 쌓고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언급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쓰레기 더미가 된 거예요. 깨어진 그릇 같은 신세가 되었어요.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쓸모가 없어요. 버려졌어요.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쓰레기더미나 아니면 무슨 깨진 그릇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막 사이렌을 울리듯이 우리 주목을 끌어보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나팔을 내입에 댈지어다 큰 소리를 외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 응답하며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